2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1980년 3월 프랑스 한 병원에 당대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성인이기 때문에 뭔가 모양새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소리소리 지르다가 결국 한 달 만에 4월 13일 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가 자유를 강조했었죠. 우리는 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생애를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보바르라고 하는 여인과 더불어 계약 결혼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이와 같은 계약 결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그때부터 유럽이 성적인 방종함, 자유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계약 결혼은 당시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던 사르트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 손에 술병을 들고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창녀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며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했었는가? 이런 글이 신문에 실렸죠. 어느 독자가 그 신문에 이와 같은 글을 투고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향이 없는 것은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품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야 될 고향이 없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승리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옥토가 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이 오기 전까지는 전쟁터입니다. 비록 폭토라고 할지라도 폭토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면서부터 그냥 자라나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탄의 유혹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옥토라고 할지라도 혼돈스러워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겨우겨우 그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진행이 되어 가는지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가밭은 아예 반응 자체를 하지 못했고 돌짝밭과 가시덤불 그 밭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옥토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평탄하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아주 단순하게 쉽게 그렇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다음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옥토에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라지가 옥토에 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불행이고 아픔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옥토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뿌리냐 하면은 원수가 뿌렸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가라지 그러면은 그냥 잡초거든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벼가 자라는데요. 그래서 딱 벼와 비슷하게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팔레스타인 그 현지에 있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초 또는 독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기에는 농부조차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잎사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구분을 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좀 성장하고 나면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제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자니온, 이 그 가라지의 뿌리가 자라나서 그 곡식의 뿌리를 완전히 감싸고 얽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자니온을 빼어내게 되면은 곡식이 같이 뿌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지자니온을요 제거하는 방법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뽑으면 곡식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 그제서야 구분이 됩니다. 곡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지자니온은요 나발이 상층부에 몇 개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죠. 키가 큽니다. 곡식은 수그린 반면에 요놈들은 고개를 딱 들고 있죠. 그러니까 농부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나철을 가지고 들어가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놈들의 목을 목을 따는 겁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탈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자니온과 곡식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자니온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됩니다. 꼿꼿하게 세워지면은 지자니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자니온, 가라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 뿌렸습니까? 그냥 원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이곳에 감히 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원수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요. 허용하셨기 때문에 뿌려진 것이죠. 25절 말씀,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시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뿌렸습니다. 이 가라시는요, 저절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즉 의도를 가지고 뿌린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뿌렸죠.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39절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시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누가 뿌립니까? 마귀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녀 가라시는 뭐냐면요, 사상입니다. 사상. 복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이 아닌, 끝에 보면 약간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 형태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보면 약간 이상한 다름이 있는 그러한 교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과 유사한 그 어떤 것, 사람들이 쏙 빠져 들어가도 잘 이해하지 못할, 잘 알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게 가라시입니다. 그래서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사탄이 뿌려놓은 것은 재미를 주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은 사탄이 뿌려놓은 것은 편안을 주죠. 니은. 뭔가 유사한 그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면은 밤에 그 사람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이 가라시 씨를 뿌려버린다고 그럽니다.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혹은 밭을 살려고 했는데,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이 사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 가가지고 지자녀온 씨를 싹 뿌려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이 씨를 다 제거하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살아나면서 씨가 또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은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귀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해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이 가라지를 보면 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지자녀원에 감염이 된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감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게 시작을 하면서 본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비슷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지자니온이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자니온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것에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지자니온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뿌려놓은 지자니온인 줄, 가라지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지자니온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알곡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자니온에 감염되면요,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거 눈 깜짝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마귀는 교회를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교회가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퍼져나가면서 그 박해 속에서 교회가 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사탄이 작전을 바꾸었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에다가 다른 사상들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정치인들이 종교에 관여를 할 때는요, 순수한 종교가 될, 순수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국민들, 다양한 국민들을,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순수한 복음, 말씀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들어가서 보면 이교적인 요소들이 꽉 차여져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딱 눈에 보이는 마리아상, 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종교를 긁어 넘어져서 죄송한데 저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은 교회인 척하면서 교회가 아닌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상,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세다롯이나 아세라 이런 그 여신상 완전히 빠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물에 흩어버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숭배를 하죠.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최적의 조건이다. 웬만한 성도들은요, 모르고 빠져 들어갑니다. 유사복음입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최적의 조건, 이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최적의 조건이다. 그러면요, 다른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황의 행로를 지켜보면요, 다양한 종교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잡고 있죠. 가톨릭이 저기와도, 이슬람과도 손을 잡습니다. 개신교와도 손을 잡고 불교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지자연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동굴로, 또 산으로, 무덤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 때는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었습니다. 옛 성품은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산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였죠. 옛 성품과의 단절, 옛 삶의 습관과의 단절,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산다. 이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세 때부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만 하면은, 그러면은 삶의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에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는 교회만 다니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해지고 타락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되었죠. 이제 결단 없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타락한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결단 없이 이제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라는 이 결단 없이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융화가 된 것이죠. 중세까지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다 뿌려놓은 지자연,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 피 묻은 전투복을 내려놓았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전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뭐가 있으면 넘어져버리는 얼마나 연약한 성도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것이 진짜 모습인 줄 착각을 하고 살게 된 것이죠. 마귀는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그 지자니온을, 가라지를 끊임없이 그 사상을 막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 사상들, 유사한 복음, 복음 같은데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닌 그걸 자꾸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인 척, 교회인 척 그렇게 하죠. 2001년도 피터 와건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신사도 운동,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파 코스, 복음인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조금 다른 거 있습니다. 빈야드 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이빨 또 금타로 사회 가는 것, WCC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이 그 속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요, 순수한 복음에서 약간 변질을 시켜가지고 교회의 그 사상을 계속해서 침투해 놓았습니다.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지자미온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사상,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을 다 심어 놓았죠. 그 복은 세상적인 개념의 복, 그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돈 잘 벌어야 되고 병에 걸려서는 안 되고 잘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병에 안 걸립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근데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요 쉬쉬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당당하게 내놓지를 잘 못해요. 엘리사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디모데도 위병이 있었죠. 위에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들은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 질병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은혜 안 됩니다. 이 질병 좀 가져다 주세요. 가져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평생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몸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설교하다가 입에 끝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가시,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쉬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손남원 목사님은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사랑했었는데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두 아들이 그렇게 다 총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손남원 목사님 자신은요, 공산당에 의해서 또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의 집안을,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잘한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가 살아있기는 한 거냐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의 가정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순교를 하고 죽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님 믿다가 일본에 의해서, 순사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엉뚱한 그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곡과 지자연의 구별법,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구분이 확실해진다고 그랬죠. 알곡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점점 숙여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낮아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자니온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나갈 끝에 조금 달려있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죠. 이것이 구별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집니다만은 유사복음, 유사사상 이것은요 잘되면 잘될수록 교만이 드러나고 고개를 세우게 됩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지지한 예언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죽어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은 열매를 보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연그러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년, 재작년, 10년 전보다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는지 분별하는 방법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그런 사람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앉아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인격의 열매죠. 그래서 주님 안에 그 안은 알곡은요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 내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끝까지고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밤까지 오늘까지 역사를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품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가고 있다면 그분은 알곡입니다. 나 지자녀는 그 성품에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전혀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단 알려져 있는 것만 5만 개입니다. 목회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알려져 있는 것만 10만 명입니다. 성도가 85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밭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성도, 갈수록 고개가 숙여져서 겸손해 있는 성도, 갈수록 볼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 아 나도 이분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분을 나도 정말로 닮고 싶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천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참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힘듭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역사상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요 힘들었습니다. 마이너 리그였습니다. 메이저 리그가 아니라 소외당하는 계층이었습니다. 뺨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이겨나가는 사람들, 세상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알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잔요는 어떻습니까? 쉽게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협상을 참 잘합니다. 타협을 참 잘하죠. 그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웃사이드로 오셨습니다. 지잔이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럼 우리가 이 지잔이온과 더불어 싸워 없애버려야 되는가?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라지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사상, 유산 복음 사상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마지막엔 내가 정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잔이온은 겉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절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전념이 되어 있는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도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성품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알곡이죠. 주님 안에 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 진행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진행 속에 전쟁터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쉽게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이 없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연결해져 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무거워져 가고 겸손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